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화 집사님, 사라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주옥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실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거인 골리앗도 쉽게 이긴다는 내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약자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대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사람들에게 거대한 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대함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은 크고 강한 것을 보고 위대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말씀하신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목사님?
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발전시킨 강대국이었어요. 골리앗을 위시로 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동등한 제국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철로 청동을 치면 그냥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청동기 무기를 아무리 화려하게 강력하게 날카롭게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도 철칼 하나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기 자체로 상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무기가 하나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전쟁에 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없다는 것을, 자기들에게 맞설 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보문도 당당하게 이것은 전쟁도 아니고 그냥 애들 싸움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 국가에 핵무기가 있으면 전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에 아예 전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무기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철기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 기술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아, 그렇다면 군사적으로도 블레셋이 훨씬 우위에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군사적인 강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신전에서 그 신상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도 결국 하나님 대 블레셋 신들의 싸움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신앙의 대결이기도 했군요.
네, 그렇죠. 고대 전쟁은 언제나 신들의 전쟁으로 비유되곤 했고, 그래서 어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 있을 때는 하늘의 신들이 총출동한다. 그 민족과 언약한 그 민족을 지키는 그 수호신이 대결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이 국가의 부족신이나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신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싸워서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전쟁의 패배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할 때는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런데 고대 신들의 전쟁, 그 제국과 제국들의 싸움에서는 그 신들이 패배하였고 우리 신이 저 나라의 신보다 미약해서 진 것이다라고 된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전쟁은 승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부 잊어버린 채 블레셋이 강하고 블레셋의 무기가 우리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관점. 저들이 강하고 우린 약하다. 저들이 옳고 우리는 틀렸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이 전쟁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수평적인 관계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위치가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오르려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 있다면 그들이 옳고 그름을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상대할 때 이스라엘이 무기가 만약에 철기가 있었더라면 대장장이가 있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 저들이 옳다, 저들이 강하다, 내가 강하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핵심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블레셋을 처단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와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블레셋이 침공하여서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의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갈등이 발생할 때 내가 하나님과 바른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 있나를 점검하고 진짜 싸움의 주인은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이 사무엘 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주옥화 집사님께서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패배한 듯한 분위기였죠.
왜죠? 아직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네, 전쟁은 보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볼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제가 저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네. 무기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무기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시선이 네. 상대방이 들고 있는 무기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두려움은 우리가 누구의 관점에서 나를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을 본 방식이 기존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사울의 군대,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취약하다, 무기가 없다. 이 관점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네. 하는 이 거대함의 크기를 저들은 거인으로 보고 나는 메뚜기처럼 비교할 수 없는 상대로 보인 것이죠.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 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던 관점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메뚜기 관점이 이 사무엘상, 이 사울의 군대에게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저들은 거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이 크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다 라고 말했던 그 관점을 바로 다윗이 가지고 그것을 이어받고 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선에 관한 관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이들의 시선이 이 수평적인 자기의 메뚜기 관점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너희는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고 있다는 너희는 청동기 문명에 무기가 없는 것처럼 벌거벗고 떨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정말 낙심이 되실 수밖에 없는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 노아 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이 곧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 메뚜기 관점을 보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탄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를 성찰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결국 골리앗 앞에서 내가 더 강하다 아니면 내가 더 약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매임에 매여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처음으로 골리앗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골리앗을 거대한 전사라고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네. 골리앗의 크기로 보자면 정말 꼬맹이에 불과한 목동이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사라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와,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를 본 게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본 거네요.
네, 그렇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거인은 누구인가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는 우리 마중 식구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인간은 신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 없이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그저 먼지에 불과한 흙으로 지음받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강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군요. 허무할 뿐인 인간 존재를 거대하고 위대하게 볼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믿을 때, 그 사단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볼 때, 그것을 사실이라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진짜 패배가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스라엘의 패배는 골리앗 때문이 아니고 자신들의 두려움 때문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두려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게 될까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러니까 사라자매는 혹시 언제 두려움이 이렇게 쑥 들어오시는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두려움이 쑥 들어올 때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나 상황이 생기면 제가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네. 일이 발생했을 때 네.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요. 그 상대할 대상하고 나를 비교할 때 그 상대가 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확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그 제일 나쁜 상태를 미리 생각할 때도 두려움이 걱정이 막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상대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나랑 함께 계신데 내가 뭘 한 거지?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참 두려울 일이 많죠. 세상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고 정말 3월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요. 폭풍우가 몰아쳐서 정말 여름에 재해, 수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 눈에 우리 시선이 타인과 계속 비교하는 자리로 갈 때 계속해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서 가장 거대하신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눈을 드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다윗이 무엇을 선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옥화 집사님 읽어주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거대하게 여기지 않고 참된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대하게 여겼습니다. 구원의 주인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골리앗의 칼을 뽑아 들어 그를 찌르네요.
네. 우리는 우리에게 무기가 없다고 걱정하고 물러나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철기,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죠. 비교할 수 없는 무기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것은 그냥 자살하는 거나 다를 바 없을 만큼 무모하고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는 무기는 어디 있었을까요? 골리앗이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전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여호와 이레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결핍이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네요.
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적군이 들고 오는 무기로 그를 죽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보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한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과 어떠한 예견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주저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보는 방식을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반응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보는 그런 시선을 바꿔야 되겠어요.
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떻게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옥하 집사님,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사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이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북조선 마중 식구들의 상황 또한 두려울 것이 많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나보다 큰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날 한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대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또한 불안이 참 많은 시기이지만 하나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시간과 역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서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그 눈동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요동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용기 내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도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운동.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들과 운동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계속 생각만 하다가 지난주부터 실천으로 직접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쩐지 오늘 좀 건강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영어 공부하려고 네. 혼자선 안 되니까 네네. 외국인이랑 같이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또 그렇게 각자 열심히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날짜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게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누가복음도 중반부를 지나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또한 어디와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렇게 총 3번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다고 하니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도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을 당하실지 잘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욱더 철저히 배워주고 준비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본인이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예요. 특히나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35절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무리가 여리고에 가까워졌다라고 하거든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정념한 성읍으로서 사람들의 인식에는 이곳이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에 이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더 확실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31절에서 3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가를 말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가를 말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복음서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해당하는 평행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두 본문이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겠나요?
네, 두 복음서에서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같은 사건이긴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서로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두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먼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누구라고 하고 있나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넘겨줬다라는 말을 생략했어요. 대신 곧바로 뭐라고 하고 있는지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야기 대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그들로부터 모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또 죽임당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인데 조금 차이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죄에 대해 좀 더 중점을 줘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죄를 더 강조하기 위해 그랬을 것 같고요.
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미소자매 말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들의 양심을 찌르고 또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고통받으시고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들 빼고 바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누가 기록했는지 또 그리고 누구를 향해 기록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누가 또 왜 누구를 향해 기록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지만 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하고 있나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자, 방금 읽은 3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심란하시고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걸까요?
이것도 평행복음 본문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할 말만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기존의 기득권자를 끌어내리고 왕으로 오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선수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자리에 오르시면 저희에게 한 자리씩 주겠다고 미리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던 거네요.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 보여요.
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욕망과 욕심에 붙잡혀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제어되지 않으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욕심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달려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게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제자들과 같이 또 그리고 우리와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영의 눈이 맑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리고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제일 먼저 정념했던 성이었고 지금 여리고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앞 입구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과의 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여리고에 누가 있었다고 하고 있나요?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맹인 거지가 길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 맹인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하루하루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돈, 먹고 사는 거, 살아남는 것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맹인의 모습이 누구를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왠지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맹인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잘 말해줬어요. 결국 지금 등장하는 맹인은 넓은 의미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맹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예루살렘 앞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께 한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곧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의 모습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맹인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 치유받는지를 살펴보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설명을 들으니 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이후에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살펴볼게요. 38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은 맹인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나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지금 맹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맹인의 간절함이 보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으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맹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다급해 보여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맹인의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자,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맹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맹인은 열심히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땅을 더듬거리면서 어쩌면 급하게 건너라 넘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때 맹인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고, 자, 두 번째는 그가 맹인이면서 또 뭘 하고 있었다고 했죠?
구걸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돈을 구걸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뭘 요구해야 할 것 같나요?
당연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겠죠? 눈 뜨는 것보다 돈을 구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눈을 뜨는 것과 구걸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 당연한 걸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네, 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실 고난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중에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힘들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돈을 구걸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결국 맹인의 모습을 통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동전 하나만 달라고 구걸하는 것과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 제자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맹인의 모습과 비교하니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자, 이렇게 맹인의 존재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낸과 동시에 예수님께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러한 맹인의 대답에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실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맹인의 확신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42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그 맹인의 확고한 믿음이 맹인을 구원했다라고 하시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이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앞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뭘 간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는 걸 보면 늘 살면서 필요한 것만 구했지 정작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구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게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고하고 또 필요한 걸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땅히 구해야 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맹인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런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세상에 눈을 뜨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걸하는 삶이 아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마음에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나오는 맹인이 약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뭔가 저희가 바라는 거를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와 반대로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오히려 그냥 맹인은 지나가는 약간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제자는 계속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도 본인의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내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는 순간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계속 이런 모습을 조금은 이기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행동이라도 조금 저의 이익을 바라는 그런 행동을 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시아자매는 어땠어요?
저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구하고 제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이 결국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 우리는 구걸하는 삶밖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게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 당신은